여러분 사랑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빈손으로 가는.
나른 인생.
나른 인생.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인생.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주님께 가자.
예, 예. 가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만나기 축원해요. 제가 이발을 한 3주 전에 했어요. 근데 이발을 3주 전에 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뭐냐면 예, 이제 곧 월드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발 하시는 분이 하면서 목사님 이제 월드컵인데 교우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디서 모여서 이제 월드컵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월드컵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모여야죠. 우리 모여서 봐야죠. 막 그러면서 이제 3주 전에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월드컵이 다음 주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요. 예, 근데 죄송하게 저는 하나도 익사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드컵인데 그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막 이렇게 한 선수가 슛을 해서 진짜 골대가 철렁하면서 공이 들어가고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홀을 하는 가운데 그 선수가 막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선수가 크리스찬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골을 넣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상을 받는 자리에서 보면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제 골 세레머니도 같은 맥락이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스포츠가 되었던 어떤 분야가 되었던 그 자리에 최고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놀라운 어떤 일을 해야지 그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생각해보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일을 성취해서라기보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날,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평범한 날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특별한 날이, 세상에서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으셨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것,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관계적인 것.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서로 받는다. 서로 받는다. 받는다는 말은, 뭐, welcome으로도 번역되었고, take로도 번역되었고, receive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받는다라는 말은 손님을 친절하게 환호해서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딥합니다. Receive one person in your heart.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매력적인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오히려 부패하고 더럽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셔서 고슴도치와 같은 나를 품으셨어요. 이게 그게 십자가겠죠. 그렇게 서로 받을 때 그렇게 십자가를 지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어드마이어 하는 자리에 갈 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그런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이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7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좀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실은 로마서를 16장에 오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로마 교인들이 보낸 목적이에요. 왜냐면 로마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룩다운하고 멸시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하는데 성도들 위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라 하면 백그라운드가 다른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구약과 율법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례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고 율법이라는 신령한 법을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모릅니다. 구약 몰라요. 선지자도 몰라요. 율법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자기의 이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자기 공동체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조인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한 그룹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자라는 깨달음으로 진리 깨달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고 한 그룹도 자기의 전통과 우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믿음으로 조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서로 사람은 라이프스타일 너무너무 달라서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슈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슈가 할례와 먹는 문제입니다. 할례와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 한번 어떻게 달랐고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말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억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짧은 센텐스인데 읽으면서 제까지 헷갈려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막 많죠. 근데 심플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놀랬지만 괜찮아요. 로마에는 모든 고기가 모든 술이 성전에 바쳐졌던 고기들과 술들이 마켓에 유통이 됐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섬겨졌던 고기를 술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거리낌없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못 먹을 게 뭐야? 막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는 야 율법에 안 된다. 율법에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래.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아.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냐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채소를 먹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제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조금 부각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심판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것도 못 먹어? 못 먹을 게 뭐야?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조롱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 그러면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업신여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교회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마음,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를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돌덩어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품지를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은 돌덩어리를 딱 놔서 더 이상 서로를 용납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데 어느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서로 업신여기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돌덩어리로 걸림돌을 서로에게 주면서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맨날 싸우는 집에 친구 집인데 가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이에요. 그런 집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죠.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어디 갔는데 찬바람 뿜뿜 불어요. 그럼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자신의 자녀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때 숫자가 늘는 게 있지만 자녀가 늘어나지만 그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그때 부모는 마음이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오래 받았어. 아이비리그 갔어. 아니면 큰 놀라운 일을 했어. 그런데 형제끼리 원수지간에 싸워. 그러면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을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거듭거듭 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로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서로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프랙티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늘푸른 교회 20년, 30년 되는 그룹 안에도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뭐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과 상관없이 영혼은 새로 거듭 태어납니다. 거듭 태어나요. 베이비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아주 베이비 같은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살 한나 같은 스테이지가 있고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영혼도 자라나는.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영혼의 분량이 나이가 다른 성숙이 다른 지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영혼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 영혼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 할 때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나이가 더 많은 더 성숙한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담당하는 것이 실은 교회에서 서로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 정도뿐이 못해? 너 왜 이 정도뿐이 열심히지 못해? 너 왜 이렇게 생활해? 너 아직도 세상 것을 그렇게 쫓고 다녀? 꾸미하고 나무라고 견책하는 때도 필요하지만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믿음이 더 잘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품는 방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디스커스하고 커렉팅하는 그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품는 방법으로 어프로치해야 돼요. 자, 저 딸이 둘이죠. 한나가 있고 한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가 제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나가 자다가 막 왔어요. 자다가 와서 저한테 막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아니야 한나가. 울먹이는 거예요. 아빠 한이가 자꾸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요. 아빠 한이가 자꾸 저를 발로 차요.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한나가 침대에서 자다가 엄마랑 자고 싶어서 옆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한이가 옆에 한나 언니가 있으니까 좀 걸리죠. 머리를 막 잡아서 당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같이 잡아당기지 않고 그래도 착해서 발 밑으로 갔어요. 발 밑으로. 엄마 발 붙잡고 자려고. 그런 기억이 있죠? 발 붙여서 자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치? 한나야. 근데 한이가 발로 막 찬 거예요. 그래서 막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저한테 정의를 찾고자 아빠가 좀 어떻게 이런 가족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한이를 혼내달라고. 근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한이를 혼낼 수도 없죠. 한나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한나야. 한나 너도 알지? 한이 쟤는 아무것도 몰라. 쟤는 그냥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여러분 그렇게 어린 스테이지가 있고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람들이 그저 부듬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런 스테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쌍심지를 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고 용납하여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놀아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가장 스트레스풀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너무나도 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이비 때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뭘 필요한지 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이 인텐스한 경우가 뭐냐면 운전할 때 아이를 들키고만 가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엄청 막 발버둥 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천사 같은 저도 천사 아니에요? 천사 같은 저도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아이를 째려봅니다. 너 조용히 안 해? 그리고 좀 더 화가 나면 예,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같이 화를 내요. 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 소리를 그럼 아이는 더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굉장히 스튜피드한 거 아니에요?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자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차 안에서는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조용해야만 해. 이게 맞는 거야. 얼굴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스튜피드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성질을 못 느끼고 베이비한테 그런 저 모습을 보인다. 부모, 저기 전도사님이나 집사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만 해줘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영적인 성숙이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딱! 그런데 모태신앙도 20년, 30년인데도 베이비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2, 3년인데 벌써 5살, 6살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컴퓨징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받아서 할 때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어린 사람에게는 조금 잘한 사람이 감당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의 형식, 교회가 성교를 강조하냐, 기도를 강조하냐, 어떤 것을 강조하냐,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하냐, 막 이렇게 하는 모든 많은 것들을 갖고 싸우는 것은 조금 더 익스텐드하면 그저 서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떨어져가고 교회가 오히려 더 삭막하고 은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모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샌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막 동물들하고 새들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부자였다가 은혜 받고 진짜 거지처럼 탁발하면서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유명한 선 세인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진짜 추운 데서 막 지내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말씀드린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남는 에피소드. 사랑이 뭔가, 서로 응답하는 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루는 자 우리 모여서 금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0일 금식. 근데 이미 너무 이런 프랙티스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 좀 심심해. 죽을 한 사발 가운데다 놓고 자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죽을 한 사발 놓고 이제 같이 금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나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퍼서 먹었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아니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사발을 들고 벌컥벌컥 원샷을 했대요. 사발을 들고 벌컥벌컥 원샷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부모는 자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기쁘고 그렇게 영광을 받습니다. 한 자녀가 뛰어나서 다른 형제 자매를 발로 짚어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기는 누가 얼마나 더 신앙생활 잘하는지 컴피팅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컴피팅 하고 상주고 짝짝짝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부모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들이 되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났는지 누가 잘났는지 그렇게 경쟁을 하면 그럼 우린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서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했을 때 받으신 것처럼 받으실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받을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며칠 전이요. 저희가 이제 둘을 낳는데 다 C세션으로 나서 제가 하나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예 안 낳잖아요. 보통 안 낳죠.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셋째, 넷째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넷째. 근데 수술 안 했으면 더 많이 낳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우리 둘도 충분한 것 같아. 둘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둘만 낳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한나 엄마가 저한테 아 셋째 갖고 싶다는 거예요. 셋째 가질 거예요. 셋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넷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딸을 한 딸을 하나 더 주시면 우리는 아마 그 딸을 거저 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둘이잖아요. 한나가 자라요. 이미 한나가 한이랑 물어서요. 그리고 셋째를 낳을 때쯤 되면 한나, 한이가 막내를 돌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자녀가 늘어나고 할 때 실은 이 안에 그냥 마냥 농납하고 그냥 견디고 이를 안 물고 막 앵앵거리고 막 보통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고 조금 자란 사람이 더 자라고 더 자라면서 서로 깊게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렇게 가족이 자랄 때 교회가 온전해지겠죠. 교회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오빠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형처럼 자라날 수 있게 품어주는 그룹이 아니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울고 난리인 것 같지만 1년, 2년 지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어느 순간 훔쳐 커 있습니다. 우리 한나, 한이, 현배랑 한나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쵸? 지금 하고 뛰어다니고 막 여러분 정신 없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우리가 용납해줄 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설교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다 사랑 가운데 배우고 있어요. 만약 이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동생들을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참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내 영혼도 우리도 자라는 거예요. 사역을 그거는 자라다가 하는 거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나 성취나 경쟁이 아니라 관계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캠브리지에 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믿으라는 예수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여서 저도 가서 기도 파트를 맡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이번에 천일이 여기 들려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너무 은혜로워요. 디딤돌 교회예요. 디딤돌. 스톤 철치. 디딤돌 교회. 이 교회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한나가 하품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이제 이 에피소드만 하면 끝나면 돼요. 디딤돌 이게 예,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디딤돌 넣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많은 어른들이 교회를 뭐 4km, 5km, 10km로 매일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다 시골일 때. 그런데 개울이나 조금 조금만 강가면 이렇게 형들이 언니 오빠들이 디딤돌을 놓아줘. 디딤돌을 놓아줘서 아이들이 같이 동네 아이들이 디딤돌을 밟고 학교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디딤돌은 떠내려가죠. 그러면 좋은 돌을 찾아서 다시 디딤돌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 디딤돌을 밟고 또 학교를 가죠.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대요. 돌을 잘못 놓은 거예요. 미스플레이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아이들이 갔다가 미끄러져서 통닭 빠져버리죠. 그러면 학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너무 없어요. 그날은. 그렇게 디딤돌을 잘못 놓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디딤돌을 놓은 게 아니라 걸림돌을 놨구만. 이렇게 디딤돌을 놓은 게 아니라 걸림돌을 놨구만. 이렇게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를 축복하면서 이 교회가 디딤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에 하나님께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어서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싸우는 가정, 형제가 싸우는 가정 놀러 가지 않죠? 우리는 그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케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실족하고 아이들도 실족하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위해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스스로가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서 다른 이의 한나 한이의 현빈 현우의 신앙막 자란 영혼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늘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